복잡한 세상, 복잡한 우리 사회 이슈들을 법으로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보는 시사,
이승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보는 시사, 네, 시사토픽 보유하고 있는 최고 법률가 집단 중에 한 명이죠. 법조계 이승기, 훈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 이렇게 사람이 샤프해진 것 같습니다.
아,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랜만에 잘랐습니다.
예, 보통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잘랐답니다. 예. 그래도 멀쩡한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예,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뭐 앵커님, 네. 그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잖아요.
아, 맞죠.
예, 네. 최근 뭐 너무 뉴스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바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야, 정말 말 그대로 예.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은 이 네. 이춘재 이 네. 사람 그 자체보다도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에 실제로 이미 다른 사람이 네. 그 범죄로 실형을 받고 이미 만기 출소까지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사건 재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이 재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춘재 사건만 봐도 충격에 충격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빨리 그 범인이 밝혀졌더라면 그 엄한 사람의 뭐 현재까지는 엄한 사람의 그 복역이나 또 그게 좀 없었을 텐데. 또 사실 이제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으면서 국민들 또는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이었죠. 자, 현재까지 이춘재 소행으로 밝혀진 범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는 이춘재 소행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범행이 네. 뭐 명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음흠. 그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는 이 범죄 내용이 다 이춘재 자백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춘재가 이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연쇄 강간 살인 사건 10건을 포함해서 14건의 살인, 30여 건의 강간, 강간미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춘재가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원이나 화성 일대는 물론 충북 청주 지역의 미제살인 사건이나 성범죄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춘재가 말한 게 사실 이춘재의 자백이 그 자체로만 진실이라고 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이춘재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도 영 뭐랄까 자기가 이제 희대의 살인마로 남고 싶은 생각에 또 자백했을 수 있고
맞아요.
또 자기가 했던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좀 더 꼼꼼히 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주목되는 사건은 이제 진범이 이미 잡혀서 죄값까지 다 치른 그 화성 8차 사건인데요.
예.
자, 이춘재 이 사건도 이제 본인이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먼저 네. 화성 8차 사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사건이 이제 가정집에서 13세 박모양이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다른 화성 연쇄 사건 그 연쇄살인 사건과 약간 다른 게 피해자의 옷가지로 결백하거나 재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네.
또 야외가 아닌 집안에서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런데 화성 사건과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이제는 성범죄를 당했고 목을 졸려 사망했다. 이게 이제는 화성 연쇄살인과 이제는 뭐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8차 화성 연쇄사건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네.
당시 이춘재가 이제 8차 사건의 피해자와 한 집 건너 이웃에 살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춘재 역시도 용의선상에 있었다고 하고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당시 경찰이 그 이춘재의 음모도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춘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어요?
예, 당시 살해 현장에서는 네. 남성의 음모 8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DNA 검사 이런 게 있던 게 아니라 음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분석을 네. 했는데 네. 당시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고
음흠.
또 용의자의 혈액 용의성의 그 음모에서 그 중금속인 티타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를 토대로 분명히 티타늄을 사용하는 용접공 이나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다.
음흠.
그리고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네.
라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젊은 뭐 아니 젊고 늙고가 아니라 모든 남성들의 뭐 대다수의 뭐 체모를 뽑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안에는 이춘재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이춘재의 체모 형태도 다르고
음흠.
혈액형도 이춘재가 O형이라고 합니다.
네.
O형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그냥 용의선상에서 사라졌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는 경찰이 인근에서 이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는 22살 윤모 씨를
네.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백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 뭐 첨단 과학 수산에 그러고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시대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예. 명확했다면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수사 기법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윤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윤 씨가 이제 용의자로 특정되고 결국 이제 무기징역까지 받고 이미 또 네, 다 받고 나왔죠?
예, 예. 네.
자, 이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뭐 경찰이 이제 국과수 분석 결과로 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거잖아요. 네. 특정한 건데 이제 뭐 이걸 토대로 이제는 자백을 받았는데 실제로 윤 씨가 1심에서는 인정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2심과 3심에서는 나는 내 자백은 뭐 경찰의 강요에 의해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서 부인하는 사건인데 최근 이춘재가 네. 이제 자백한 이후에 경찰이 다시 윤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씨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옥살을 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지금까지 상황으로서는 이게 자백을 강요당했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가장 켜드네요.
예. 예. 뭐 윤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에 연행됐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했는데 법원이 이 허위 자백 내용을 가지고 유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 씨가 2심, 3심에서는 자기가 이제는 뭐 나는 고문으로 자백을 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2심, 3심 판결문을 보면요. 그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씨의 자백이 고문 등 강요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그러니까 자백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시해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네.
당시 윤 씨를 조사했던 경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윤 씨의 지문도 나왔고
네.
윤 씨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긴 했지만 팔힘이 세서 뭐 담도 넘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 A양의 방 구조나 시신 상태도 윤 씨의 진술과 일치했다면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뭐 증거나 근거로서는 충분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윤 씨가 또 그 박양의 네. 또 부모님하고 또 친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친했기 때문에 뭐 지문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는데 이제 그런 말도 무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윤 씨 입장에서 이거 다시 한번 또 보면, 자 이제 윤 씨가 이제 복역하고 2009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춘재가 스스로 이제 8차 사건이 본인이 저질렀다고 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윤 씨는 재심을 하겠다.
예.
예. 자, 이게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재심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예. 재심의 청구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
언제든 간에 뭐 나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심을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를 보면
네.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재심의 결과가 어떠냐보다는 일단 재심이 개시되냐 재심이 받아들여질 것이냐가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가 지금의 관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재심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 보시기에 자, 윤 씨의 재심 청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네. 법원은 윤 씨의 재심 청구를 한 차례 검토한 다음 재심 개시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 씨는 결국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재심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이게 20년도 훨씬 넘은 일입니다. 뭐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냐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현재 8차 사건은 내가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재심 개시 여부도 결정되는데 뭐 그 자백 내용이 뭐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내가 했다. 또는 뭐 신문 기사 정도에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사실 재심 개시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아, 이 정도는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설사 재심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재판 과정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일단 검찰 스스로 뭐 결국은 재심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검찰과 법원이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경찰도 그렇고.
예, 예. 특히 수사기관은 뭐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서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심의 개시부터 설사 재심이 받아들여져도 재판 과정 그 과정 모두가 윤 씨에게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도 그 외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예.
자, 그 당시에 썼 그 증거물로 제출됐던 음모 그 음모가 아직 남아 있다면 뭐 또 그나마 재심을 해볼 것도 같은데. 자, 이 근데 이 증거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기한다면서요?
예, 참 아쉬운 일인데요. 예. 공공기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이 법률을 보면은 일반 사건 서류는 최장 20년 보장하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8차 사건 확정 판결이 난 게 이게 1990년 5월 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뒤인 이미 2011년 이후에 모두 폐기가 된 겁니다.
네.
뭐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도 당연히 폐기됐고요.
음흠.
그렇다 보니 현재의 기술로서 신뢰도 99.9%라는 DNA 분석법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엔 이 사건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판결문에 보니까 이런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가면서 이 역순으로 이 씨의 자백과 맞춰봐야 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끼리 코를 잡고 코끼리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야, 자, 그래서 요새 이제 재심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뜨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또 일전에 그 약천호 고리 살인 사건 그것도 이제 영화도 됐습니다.
예. 예,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재심이란 제목으로 이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예.
자, 이 재심이 성립되려면 이게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예.
거니까
일단 이게. 재심의 가장 큰 요건은 역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냐의 여부입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사건을 비롯해서
네.
재심이 청구돼서 개시됐고 또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 주신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뭐 이 사건은 살인범으로 몰린 최모 씨가 10년형 받고
네.
출소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수사기관의 폭행과 강압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재심을 해서 2016년에 무죄를 받은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웃기게도
네.
최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4시간 만에 진범이 체포됩니다. 진범이 체포돼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진범 김 씨가 실제로는 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의 재판에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다가 또 허위 진술하고 반복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사기관을 농단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윤 씨 이번 경우에 그 윤 씨 같은 경우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예, 일단 일각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 윤 씨에 대한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윤 씨를 좀 지지한 입장이 많다 보니
네.
뭐 이춘재가 그 정도 말했으면은 재심 열려서 무죄 선고할 뭐 무죄가 선고되는 게 크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네.
일단 재심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네.
무엇보다 무죄의 유력한 증거로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춘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생각보다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쉽지가 않군요.
예.
예, 예, 예. 자, 어찌 됐든 만약에 이게 윤 씨가 이제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다. 이 억울함 어떻게 보상을 받거나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유 어떻든 공식적으로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은 윤 씨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다시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다시 수집해서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그동안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
네.
이거는 이제는 우리 형사보상금에 따르면은
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은
네.
옥살이한 기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한 5배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오.
이걸 통해 한번 계산해 보면은 만약에
네.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네.
이분이 총 5,148일을 복역했기 때문에
네.
한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오.
최대. 물론 이것저것 또 공제하고 빼고 이런 게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7억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춘재 사건을 비춰서 재심까지 예, 또 좀 알아봤습니다.